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Salt Lake City Temple Square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86차 반년차 대회의 토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총관리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선교사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6차 반년차 대회의 일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대회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신 분들과 스테이크 센터에 모여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대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전합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선교사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는 라이언 에겟과 엘모 캑, 오르간 반주는 린다 마게츠와 보니 굿리프가 맡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기도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다니엘 L. 존슨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런 뒤 제1회장단 제1보좌이신 헨리 B. 아이링 회장님이 교회 총관리 요관 및 지역 70인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는 오늘 오후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 컨퍼런스 센터에 모였고 전 세계 또 함께 모였습니다. 당신의 종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순 회장님을 통해서 감리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그분을 축복해 주시고 강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분들이 당신이 말씀하실 것들을 말씀할 수 있도록 간구드렸고 또한 성신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느낌과 생각들을 그분들이 준비하신 것들을 나눌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성신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필요사항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드렸고 그래서 이 연차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고 그래서 당신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당신께 전하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몬순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제가 교회 총괄리역원 및 지역 70인의 지지를 묻기 위해 그분들의 이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순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1회장단의 제1보좌로 디터 프레드릭 우프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러셀 메리온 넬슨을 12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러셀 M. 넬슨, 델런 H. 옥스, M. 러셀 벨라드, 로버트 D. 헤일즈, 제프리 R. 홀런드, 데이비드 A. 베드나, 쿠엔틴 L. 쿡,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L. 앤더슨, 로널드 A. 레스본드, 게리 E. 스티븐슨, 데일 G. 렌널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신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장단 보좌들과 12사도들을 선진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다니엘 L. 존슨, 자이로 마자가르디, 프란시스코 J. 비냐스 장로를 70인 총괄역원에서 해임하고 명예직에 임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분들의 특별한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16년 7월 26일에 별세하신 페르지 마암 장로님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 자매님과 자녀 및 손자녀분들께 우리의 사랑과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엘로날 워커를 지역 70인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워커 형제님의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명하는 분들을 지역 70인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바누케의 히라나다니, 산디노 로만, 찬성하신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 밖에 현재 구성된 총관리역원 지역 70인 본부 보조조직 회장 등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신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몬순 회장님, 여관 지지가 끝났습니다. 반대를 표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자신의 스테이크 회장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아이어링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합창단이 침례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의 쿠엔틴 엘 쿡 장로님과 게리 스티븐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용기를 가로막아 영생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걸림돌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제 아버지는 어린 시절을 보내신 목장 부지 한쪽에 작은 오두막을 지으셨습니다. 조원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이 정말 멋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두막 집에 벽을 세울 무렵 그곳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두막 집 창문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던 전신줄을 향해 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그 전신줄은 멋진 풍경을 가로막는 거대한 방해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전신줄가 창문 바로 앞에서 풍경을 가로막는데 왜 그냥 두셨어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상시에는 유난히 현실적이고 차분한 분이셨지만 이때는 살짝 감정 섞인 어조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쿠엔틴, 내게 저 전신줄가 이 목장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란다. 그러고 나서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 전신줄을 보며 이제는 내가 자랄 때와는 달리 요리하고 손을 씻고 목욕할 물을 샘에서 길어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단다. 밤에 책을 읽으려고 초나 등잔에 불을 붙일 필요도 없지. 그래서 나는 창문의 정중앙으로 저 전신주가 보였으면 한단다. 전신주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관점은 저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전신주가 풍요로워진 삶을 의미했으나 저에게는 멋진 풍경을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심미적인 풍광보다 정기, 빛, 청결함의 가치를 더 높이 사셨습니다. 저는 그때 저에겐 단지 걸림돌에 지나지 않는 전신주가 아버지에게는 대단히 실용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걸림돌이란 어떤 것을 믿거나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또는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영적으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죄나 그릇된 일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이런 걸림돌 때문에 혼잡스러워지고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걸림돌 때문에 간증에 혼란이 생기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구주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제 아버지가 목장에 있는 그 전신주를 옹호하셨던 것만큼이나 순수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구주에 대한 우리의 순수하고 단순한 신앙을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들며 그 간증에 용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모든 지식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탄이 선호하는 전략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인간의 철학을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보다 더 강조함으로써 발을 헛디디게 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주를 통해 기적적이고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을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확고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독특한 배경 덕분에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솔직한 순박함과 빌립보 사람들의 따뜻한 동정심을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적이고 세련된 헬라인들을 이해하는 것을 더 힘들어했습니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설교에서 바울은 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교리만을 가르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구주와 그분의 사명에 관한 가장 감명 깊은 이야기 몇 가지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 15장은 조지 프레데릭 헨델의 작품인 메시아로 전 세계적인 이목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구주에 관한 심오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합창에 바로 이어지는 메시아 제3부의 대부분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구주께서 이루신 것들을 참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인간의 철학이 그리스도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교리보다 우선시되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배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주의 메시지는 단순한데 그 명백하고 귀한 진리가 변질되고 사라졌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의 철학적 전통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믿음을 기존의 문화와 조화시키려 했습니다. 역사학자인 월 듀런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독교는 이교 신앙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것을 접목했다. 소멸하고 있던 그리스의 사상이 환생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적으로 아주 세련되지 않다는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복 초기에는 적어도 많은 이들이 구주의 가르침에 따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스스로를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시대가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히버시 킴볼은 마지막 경륜의 시대 최초의 12사도 일원이었으며 브리검령 회장의 제1보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이 계곡에 언젠가는 성도인지 하나님 백성의 대적하는 적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모두가 한데 섞이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거대한 채를 주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채로 걸러내는 시간이 올 것이며 많은 이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킴볼 장로님은 시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맺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의 영향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종교적 믿음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를 세우기도 어려워집니다. 확고히 자리 잡은 철학사상들은 종종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현상은 믿음이 흔들리면서 세상의 대의의 영향을 받게 된 일부 교회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의라는 것이 의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982년 닐 A. 맥스웰 장로님이 하신 다음 말씀은 히버시 킴볼 장로님의 예언과 일맥상통합니다. 과오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 번 채로 걸러질 것입니다. 끝까지 참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배반자에게 속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모든 경륜의 시대마다 그에 걸맞은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걸림돌은 죄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특징적이면서도 염려되는 측면 중 하나는 많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심으로 그분의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묻지 않으셔야 한다는 잘못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엘마 이세의 아들 코리 앤톤이 취한 입장도 이와 같았습니다. 코리 앤톤은 통탄할 만큼 부도덕한 행동을 저지르고 엘마에게 훈계를 듣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암흑의 심연과 귀한 빛을 몸소 경험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마가 아들에게 전했던 가르침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엘마서 39장에서 우리는 엘마가 어떻게 회개의 단계에 따라 아들을 훈계했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를 거두러 오셨는지에 대해 설명했는지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엘마는 코리 앤톤에게 부정한 것은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이해시켰습니다. 엘마서 42장은 속죄에 대하여 경저 전체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엘마는 죄인을 비참한 상태에게 처하게 하시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님을 코리 앤톤에게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시대로부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회개할 기간을 주셨으며 회개가 없었다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행복의 계획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엘마의 가르침은 참으로 교훈적입니다. 이는 보라. 공의는 그 모든 요구를 행사하며 자비 또한 그 스스로의 것을 다 주장함이니 이리하여 오직 진실로 뉘우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느니라. 그 본질을 이해한다면 회개하고 구주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받는 영광스러운 축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엘마가 코리 앤톤에게 그랬듯 죄가 되는 선택을 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확실히 해두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를 마주해야 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자주 회자되는 것입니다. 구주의 속죄가 가져다준 놀라운 하늘의 축복은 회개하면 죄가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코리 앤톤이 회개하고 나서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더 이상 이러한 일로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만 너를 회개로 이끌어내릴 그 괴로움으로 네가 죄를 괴로워하기 바라노라. 푯대를 지나쳐 바라보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선지자 야곱은 고대 유대인들을 명백함을 경멸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였도다. 그런즉 그들이 푯대를 지나쳐 바라봄으로써 눈이 멀게 되었음에 그들이 눈멀게 됨으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없었던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칭했습니다. 푯대를 지나쳐 바라보는 예가 많이 있지만 그중 오늘날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극단주의입니다. 복음 극단주의는 어떤 복음 원리를 똑같이 중요한 다른 원리들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거나 그에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혜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변경하자고 주장하거나 특정 부분 위주로 강조하는 것 등입니다. 또 다른 예는 세상의 종말에 대비하여 너무 값비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개인적인 해석을 받아들이라고 다른 사람을 종용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관한 율법이나 기타 다른 원리를 종교적 광신의 형태로 바꾼다면 이는 푯대를 지나쳐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이에 더하거나 덜한 것을 선포하는 자, 그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라는 중요한 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원리를 더 중요시하여 이와 동등한 다른 중요한 원리에 대한 우리의 결심을 약화하거나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푯대를 지나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회원들은 선한 대의 명분이 기본적인 복음 교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대의 명분에 전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작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의문은 2차적인 수준으로 격화시킵니다. 어떤 것을 구주에 대한 헌신보다 더 우선시하거나 구주를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 아닌 그저 또 하나의 선생님 정도로 치부한다면 우리는 푯대를 지나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푯대이십니다. 누리아 성약 76편은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한지 여부가 해의 왕국의 축복을 상속받을 자들과 달의 왕국에 있을 자들을 구분하는 간단함에서도 필수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려면 죽음을 이기는 그분의 권능과 속죄 희생에 초점을 맞추고 회개를 통해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하며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성전의 신성한 의식뿐 아니라 성약의 길에서 우리를 인도해줄 구주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빛과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그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해지려면 많은 고결한 이들의 진보를 옭아매고 방해하는 걸림돌을 피해야만 합니다. 항상 그분을 섬기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지식을 추구할 때는 구주에게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약하게 만드는 인간의 철학을 피해야 합니다. 죄의 참모습을 꿰뚫어보고 회개를 통해 구주의 속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푯대를 지나쳐보지 말고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교리를 따라야 합니다. 제 아버지에게는 전신주가 전기와 빛을 공급하고 먹고 씻는 데 쓸 물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신주는 그분의 삶을 향상시킨 디딤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걸림돌이 고결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해지는 것은 우리를 구주의 은혜와 해의 왕국을 누릴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디딤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늘 아래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주님의 신성과 그분의 고귀한 역할에 대한 저의 확고한 간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자라나는 세대인 여러분이 세계 어느 곳에선가 이 대회의 모임을 시청하고 계실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여러분께 모범과 교훈이 될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유혹을 이기고자 더 큰 권능에 다가가는 법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큰 호수에서 배가 가라앉는 사고로 3살이 채 못 돼 아버지를 여인 소녀가 뉴욕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어머니와 오빠, 여동생과 함께 이모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서 다른 주에 있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가족이 그곳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조직된 종교의 선교사와 회원들이 회복된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들고 그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 천사가 조셉 스미스라는 젊은이에게 고대의 기록을 가져다 주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가 그 기록을 번역했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와 존 휘트머라는 두 방문자는 모두 금속으로 된 판에 새겨진 고대의 기록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휘트머는 손으로 직접 그 금판을 만져본 터였습니다. 최근에 이 기록이 책으로 출판되자 휘트머 형제가 직접 그 책을 들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책의 이름은 몰몬경이었습니다. 12살 난 메리는 그 책에 관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몰몬경은 분량이 많은 두꺼운 책이었음에도 메리는 그 책이 간절히 읽고 싶었습니다. 휘트머 형제는 그곳을 떠나면서 아이잭 몰리 형제에게 이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메리의 이모부와 친구 사이인 아이잭 몰리 형제는 새로운 교회의 현지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메리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몰리 형제님 댁으로 가서 그 책을 보여달라고 부탁드렸다. 형제님은 내 손에 책을 건네주셨고 그것을 들여다보던 나는 몹시도 그것이 읽고 싶어졌다. 그래서 책을 집으로 가져가서 읽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형제님은 본인도 아직 책 한 장을 읽지 못했고 대부분 형제들은 이 책을 보지도 못했다고 하셨다. 하지만 내가 너무도 간절히 애원하자 마침내 얘야 내일 아침 식사 전에 가져올 수 있다면 가지고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다. 집으로 달려온 메리는 책에 푹 빠져들어 밤을 거의 새워가며 이 책을 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메리가 책을 돌려주러 가자 몰리 형제가 말했습니다. 많이 읽지는 못했겠구나. 그래도 혹시 거기 나오는 말을 한마디라도 들려줄 수 있겠니? 메리는 똑바로 서서 몰몬경의 첫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런 다음 선지자 니파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메리는 나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형제님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얘야, 가져가서 마저 읽거라. 나는 그 다음에 읽으마. 얼마 지나지 않아 책을 모두 다 읽은 메리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몰몬경을 끝까지 읽은 사람이 됐습니다. 메리는 그 책이 참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책을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메리는 몰몬경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후 특별한 방문객이 집으로 메리를 찾아왔습니다. 메리는 오래 기억될 그날의 만남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아주 진지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다. 잠시 후 그분은 나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셨고 나에게 그 책을 선물해 주시며 몰리 형제님께는 다른 몰몬경을 한 권 더 드리겠다고 하셨다. 우리는 모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분이 권세를 지닌 사람으로서 권능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메리 엘리자베스 롤린스라는 이 소녀는 살면서 많은 기적을 더 보았고 항상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는 저의 4대조 고모 할머니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경험과 더불어 메리 할머니의 모범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도 몰몬경에 대해 개인적인 간증을 구하고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메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교훈을 줍니다. 청남과 청녀, 어린이 여러분은 모두 메리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몰몬경을 읽고 그것이 참된지 알고 싶다는 바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도 메리가 느낀 감동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몰몬경에 대해 간증할 때 여러분도 메리처럼 영적인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신은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몰몬경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도 여러분은 똑같은 영적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간증이 하나하나 쌓이면 몰몬경은 여러분이 지닌 간증의 종석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 몰몬경을 번역했으며 몰몬경은 지상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고 우리 종교의 종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몰몬경은 1830년에 초판이 인쇄된 이래 그것이 우리 종교의 종석으로서 건재함을 자랑하며 110개의 언어로 1억 7,400만여 권이 출판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건축에서 종석이란 아치형으로 된 입구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종석은 쐐기 모양의 돌로 아치의 정중앙 가장 높은 곳에 놓입니다. 종석은 아치 양편의 돌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돌 중 하나입니다. 이 구조적인 요소 덕분에 문이나 그 아래 공간으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견지에서 몰몬경처럼 형태가 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 종교의 종석이며 우리가 그것을 손에 들고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이자 축복입니다. 몰몬경을 우리의 종석, 즉 우리가 지닌 힘의 영적인 중심으로 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몰몬경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석이며 우리 교리의 종석이고 간증의 종석입니다. 몰몬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몰몬경에 있는 힘은 여러분이 그것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혹에 저항할 더 큰 힘을 찾을 것입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에 머물 힘을 찾을 것입니다. 제 경우에 몰몬경은 수년에 걸쳐 많은 경험을 쌓는 동안 제 간증의 종석이 됐습니다. 젊은 선교사로서 제가 봉사했던 첫 번째 지역은 일본 구마모토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만의 간증을 넣는 데 아주 중요했던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반자와 함께 가가호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는 친절하시게도 일본어로 겐칸이라고 하는 집의 현관 같은 곳으로 저희를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더운 날씨에 시원한 음료도 대접해 주셨습니다. 일본에 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저는 그 무렵 몰몬경을 끝까지 다 읽고 그 책이 참되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생활을 막 시작한 터라 일본어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제 말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몰몬경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고 조셉 스미스가 천사로부터 고대의 기록이 새겨진 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번역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란 간증을 전하던 저는 아주 강렬한 느낌을 받았고 그와 더불어 위로와 평온을 느끼며 가슴속이 훈훈해졌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가슴을 속에서 뜨겁게 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느낌을 통해서 몰몬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아주 강하게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 일본인 할머니께 말씀을 전하며 얼마나 강한 느낌을 받았던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의 그 특별한 느낌을 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 책에 대해 개인적인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몰몬경이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를 위해 기록됐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 책은 우리가 때가 찬 경륜의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에 살면서 받는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선지자를 비롯한 고대의 저자들은 영감을 받아 몰몬경을 기록했지만 그들은 물론 당시의 백성들도 이 책을 온전히 소유하는 혜택을 누리진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지자와 제사, 왕들이 소중히 받아들여 보존했던 그 성스러운 기록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온전한 몰몬경을 직접 손으로 들어보는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흥미롭게도 몰몬경에 나오는 모로나이라는 선지자는 우리 시대, 곧 여러분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모로나이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시현으로 여러분을 봤습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라, 이러한 것, 즉 몰몬경이 너희 중에 나올 그날에 크고 기이한 일들을 주께서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마치 너희가 지금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아직은 너희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노라. 몰몬경이 여러분의 간증의 종속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전해 보실 만한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젊은이들이 하루 평균 7시간을 TV와 컴퓨터,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데 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매일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게임,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데 쏟는 시간의 일부를 몰몬경을 읽는 시간으로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언급한 이 연구가 정확하다면 매일 10분만이라도 몰몬경을 공부할 시간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전자기기로든 책으로든 자신이 즐기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몰몬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최근에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몰몬경 읽기를 결코 부담스러운 의무처럼 보이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쓰리 쓴 약을 재빨리 꿀꺽 삼키고는 끝났다며 한숨 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몰몬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그만 읽고 싶어지는 장이나 구절, 부분이 나오면 다음, 그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메리의 모범을 따르시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여러분이 신이 나서 몰몬경을 읽을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찾으시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여러분이 답을 발견하고 인도의 손길을 느끼고 몰몬경에 대해 자신만의 간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는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몰몬경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귀한 책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며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사랑하는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에서는 어린 자바 평균 1.7절마다 어떤 식으로든 주님을 표현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도 이 후기에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너희 주요 너희 하나님이 사심같이 그것은 참되도다라는 말씀으로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선지자 모르나이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몰몬경을 읽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권고와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이 권고와 약속을 읽어드리고 거기에 제 간증을 더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너희가 이 기록, 즉 몰몬경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저는 이 후기에 복음이 회복됐고 몰몬경은 그 회복에 대한 손에 잡히는 증거임을 간증드립니다. 거의 2세기 전 12살 난 소녀가 이 책의 말씀으로 영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를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도 이 책에서 배우는 진리로서 그와 같이 고양되고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로 여러분은 신앙이 강화되고 영혼이 빛으로 가득 차며 스스로는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 미래를 위해 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 책에서 배운 가르침을 따르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은 기쁨이 배가 되고 이해력이 커지며 필멸의 삶에서 겪는 많은 문제에 대해 답을 얻을 것입니다. 몰몬경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몰몬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임을 제온 마음과 영혼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일어나서 함께 주 섬기라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12사도정원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이어서 70인 정원의 W. 마크 베셋 장로님과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을 부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분은 사랑의 완전한 전형이시며 우리는 그 사랑의 한결같음과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보편성에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든 또는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신성한 사랑은 여러 방법으로 묘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주 듣는 표현들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은 맞지만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은 경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 경전에는 그분의 사랑이 크고도 놀라운 사랑, 온전한 사랑, 구속하시는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묘사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은 신성한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용인하시며 참아주신다거나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거나 또는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에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영원히 인내하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구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으며 성신을 받고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죄 중에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에밀레크가 지혜주롬에게 한 말, 즉 구주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죄 중에 구원하시지 않고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는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부정한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회개로 인하여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나니 그러므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구속주의 권능, 곧 그들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조건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느니라. 몰몬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으로서 그분이 고통을 겪으신 목적이 공의를 이기고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도록 방편을 마련해주는 자비의 심정을 일으키는 것이었으며 또 이리하여 자비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그들을 안전한 팔 안에 감싸주거니와 한편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의의 요구에 온 율법이 드러나게 되나니 그러므로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만 크고도 영원한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분은 이 선물을 위해 매우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라는 주님의 상상수훈을 근거삼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또는 구별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신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 즉 그분의 사랑과 율법과 공의와 자비가 허용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허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도 그분처럼 너그러우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업신여겨 이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은 순종이라는 덕목의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부신 꽃다발에는 영생을 포함하여 우리가 합당치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으며 자격을 갖추어야만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주님의 뜻을 자신들의 뜻에 맞게 할 수 없으며 주님께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축복하시도록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가 마지막 날에 들리울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죄에서 깨끗해지고 흠없이 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얻게 되는 두 번째 필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잠재력, 즉 그분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게 됩니다.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예전의 무고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더 높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 그분과 같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징계가 주어질 때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의왕국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의왕국의 율법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우리가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 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델린 H. 옥스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단순히 선행과 악행의 총합, 즉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생각의 최종 결과,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판정이라 할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신성한 사랑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헬렌은 1880년에 미국 엘라바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19개월일 때 그녀는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청각과 시각을 잃었습니다. 헬렌은 매우 총명했지만 자신의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느끼려고 할 때마다 좌절감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의 입술의 움직임을 느끼고 그들이 입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그런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6살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헬렌의 욕구와 그에 따른 좌절감은 극에 달했고 그녀는 매일 때로는 매시간마다 감정의 폭발을 겪었습니다. 헬렌의 부모는 딸을 위해 가정교사를 구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앤 설리반이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약점을 잘 알고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듯 앤 설리반은 그녀 스스로 많은 고초를 겪었기에 헬렌의 약점과 장애를 잘 이해했습니다. 앤은 5살 때 병으로 각막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으며 그 결과 거의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앤이 8살 때 그녀의 모친은 세상을 떠났고 부친은 앤과 남동생 지미를 버리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극빈자 구호소로 보내져서 생활했는데 그곳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 나머지 동생 지민은 세 달 만에 죽었습니다. 앤은 끈질긴 고집과 노력으로 맹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퍼킨스 스쿨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외과 수술로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한 앤은 책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부친이 퍼킨스 스쿨에 연락하여 딸의 가정교사를 구한다고 문의했을 때 앤이 적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 일은 처음에는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헬렌은 교사인 앤 설리반을 때리고 꼬집고 발로 찼으며 이를 하나 부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앤은 결국 켈런가 소유의 작은 오뚜막집으로 헬렌과 함께 들어가 살게 되면서 조금씩 헬렌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굳건하게 일관성을 유지한 덕분에 결국에는 그 어린 소녀의 마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우리의 신성한 교사에게 저항하는 대신 그를 신뢰하게 된다면 그분은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헬렌이 그를 배우도록 돕기 위해 애는 익숙한 물건들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헬렌의 손바닥에 써주었습니다. 헬렌은 이 손가락 놀이를 좋아했지만 그 놀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 것은 잘 알려져 있듯이 앤 설리반이 헬렌의 손에 물을 뿌리면서 워터라는 글자를 썼을 때였습니다. 헬렌은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언어의 경이로움이 내 눈앞에 열렸다. 그런 뒤 나는 그 워터라는 글자가 내 손에 흐르는 기분 좋고 시원한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살아있는 글자가 내 영혼을 깨웠고 빛과 희망과 기쁨을 주었으며 나를 자유롭게 했다.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었고 각각의 이름은 새로운 개념을 불러왔다. 우리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만지는 모든 물건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헬렌 켈러가 성인이 되었을 즈음 그녀는 언어에 대한 사랑과 작가로서의 글솜씨 그리고 유창한 연설로 유명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삶을 다룬 영화에서 헬렌의 부모들은 거칠고 사나웠던 딸이 저녁 식사 테이블에 공손히 앉고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며 식사를 마친 뒤 냅킨을 접을 정도로 길들여지자 앤 설리반이 이룬 결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앤은 헬렌에게 훨씬 더 큰 가능성과 능력이 있으며 그녀가 세상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살면서 한 일들에 상당히 만족하고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자신을 믿으며 살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인식하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단어가 생명을 얻으면서 헬렌의 영혼이 빛을 보고 자유로워졌을 때 그녀가 느꼈던 그 기쁨처럼 우리 모두는 신성한 잠재력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황홀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속하시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고통을 겪으셨으며 그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 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 겟세마니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겪으신 고통은 어떤 필멸의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우리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그분은 견디셨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불멸과 영생 두 가지 모두를 가르쳐다 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겪으시면서 피가 모든 땀구멍에서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이 아픈 상징입니다. 구주께서 계시던 당시에 올리브 기름을 짜려면 먼저 올리브 위로 큰 돌을 굴려 올리브를 으깨고 이렇게 으깨진 올리브를 성기게 짠 부드러운 바구니에 넣고 이 바구니들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리면 바구니들의 무게로 인해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기름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쌓아놓은 바구니들 위에 큰 기둥이나 통나무를 올려 세워서 추가적으로 압력을 가해 더 많은 기름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기 위해 이 기둥의 위쪽 끝에 큰 돌을 올려 압착 강도를 최대로 올립니다. 이 올리브 기름이 처음 흘러나올 때는 마치 피처럼 붉은색입니다. 저는 그 운명의 밤에 구주께서 겟세마네로 들어가실 때를 묘사한 마태의 다음 기사를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런 뒤 아마도 고통이 점점 심해지자 그분께서는 두 번째로 구제해 주시기를 간청하셨고 마침내 그 고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세 번째로 간청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공의가 만족되도록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신성한 사랑은 얼마나 값진 선물입니까?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예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분은 자상하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나니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가 영접할 터인즉 내게로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분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여러분께 자비롭게 베푸시는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선물을 하나 받으셨는데 그 물건은 저와 동생 데이비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모로나이 천사에게 받은 금판을 축소한 모형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글씨가 쓰여있는 10쪽짜리 정도의 금속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산속 깊이 숨겨져 있던 금판을 모로나이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을 초등회에서 배웠고 그에 대한 찬송가도 불렀습니다. 어린 마음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우리가 정말로 보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형판에서 두 개의 작은 금속 밴드로 단단히 봉인된 부분에 도대체 무엇이 쓰여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형판이 작은 탁자 위에 자리 잡은 지 며칠도 안 되어 우리는 호기심에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이 모형판이 모로나이가 전해준 실제 금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봉인된 부분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동생과 저는 버터 바르는 칼이나 낡은 숟가락 그리고 생각나는 도구를 모두 동원하여 그 판에 봉인된 부분을 벌려보려고 했습니다. 그 작은 밴드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벌려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장난기 어린 호기심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만큼은 영리했습니다. 하지만 판을 엿보려는 이러한 시도는 실망과 좌절 속에 매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봉인된 부분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일은 정작 그 금속판에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던 부분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도 지금까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부분에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와 모로나이 천사가 전해준 실제 금판을 보았던 조셉 스미스와 세 증인과 여덟 증인의 간증이 적혀 있지 않았을까 추측만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지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도와 지도적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되었고 우리의 발전과 배움을 위해 경전으로 남겨졌습니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이는 나의 영혼이 경전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이 이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자녀들의 배움과 유익을 위하여 이를 기록함이라. 보라, 나의 영혼은 주의 것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는도다. 또한 과거의 여러 경륜의 시대와 이때가 참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교회에 합당한 회원들은 성신을 항상 동반하는 축복을 받음으로써 영적으로 발전하고 배움을 얻습니다. 제 동생은 부지런한 성격을 가졌기에 우리 집에 있던 그 모형판에 쓰인 글을 분명히 다 읽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명백하고도 귀중한 진리를 무시한 채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알아내겠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판을 캐고 엿보려는 것과 같은 그릇된 소망은 우리의 발전과 배움을 더디게 하거나 심지어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캐느라고 니파이의 말대로 우리의 배움과 유익을 위하여 기록된 진리, 즉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진리를 자칫 외면해버릴 수 있습니다. 니파이의 동생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주의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그의 비밀의 깊이는 찾지 못할 것일러니 사람이 그의 모든 길을 찾아내면 불가능하니라. 야곱이 한 말은 우리가 판을 캐고 엿보려 하거나 하나님의 비밀을 억지로 밝히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보다도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밝혀집니다. 야곱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자기에게 계시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의 길에 대해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형제들아 하나님의 계시를 경멸히 여기지 말라. 이는 보라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사람이 땅 위에 왔음이니 오 그러하다면 어찌 능히 그의 뜻과 기뻐하시는 대로 땅이나 그 위에 있는 바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명하실 수 없으랴. 그런즉 형제들아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고 그의 손에서 권고를 얻기 힘쓰라. 하나님의 비밀이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 니파이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나 니파이는 몹시 어졌으나 체격은 컸으며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심히 원하였던지라. 이러므로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보라. 그가 나를 찾아오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므로 나는 나의 부친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느니라. 주님께서도 니파이가 신앙을 행사했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으며 당신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파이가 지식을 추구했던 사례를 보면 그 속에는 진실된 소망, 겸손, 기도, 선지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앙 행사, 부지런함, 순종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제가 판을 엿보려 했던 것이나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신의 권능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들을 억지로 알아내려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현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식이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쉽게 알거나 얻을 수 없으면 그것을 묵살하거나 불신합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어떤 이들은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개인적인 계시를 받으려 하기보다 출처가 불분명해도 당장 이용 가능한 자료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지금의 우리 시대를 보면 이렇게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던지라 그들이 명백함을 지닌 말씀을 경멸하고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였도다. 그런즉 그들이 표태를 지나쳐 바라봄으로써 눈이 멀게 되었음에 그들이 눈 멀게 됨으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의 명백함을 제하시고 그들이 원했으므로 그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님은 이와 대조적인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선교사들에게 하신 것이지만 영적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는 선교사들은 이유를 온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계명을 지킬 만큼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근면과 수고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델린 H.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소장하고 있는 기록들에 대해 투명해지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자료를 출판한 후에도 회원들은 때로 학습으로는 풀 수 없는 기본적인 질문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것은 오직 신앙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고대 선지자들은 이 똑같은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배움을 얻는 주님의 방식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전서의 잠언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숙고해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니파이 역시 이렇게 선언하며 그의 간증을 더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의뢰하여 싸우니 내가 또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이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려면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계획에는 영적인 발전과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이 들어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사물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야 합니다. 위대한 신앙을 지닌 니파이마저도 너는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을 아느냐라는 천사의 질문에 자신이 제한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이다. 엘마도 아들 힐라멘에게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이 아직 내게 완전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삼가리라.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지만 니파이와 엘마가 그랬듯이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기에 저 또한 삼가면서 끈기 있게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이러한 것이 참되다는 증거로서 만유가 있도다. 또 내게도 그러한 것이 참되다는 증거로서 만유가 있거늘 경전이 네 앞에 놓여 있고 또한 만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나니 참으로 지구와 그 위의 모든 것과 또한 그것의 움직임과 또한 규칙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모든 행성도 지구하신 창조자가 계심을 증거하느니라. 우리가 현명하시고 헌신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 그러하다면
영적인 발전과 배움을 우리 자신의 뜻과 기쁨보다는 그분의 뜻과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독생자이시며 인류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 후일에 우리를 인도하실 지혜와 성견 지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셉 스미스는 그분의 선지자이며 이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주님의 살아계신 선지자이시며 오늘날 주님의 대변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훌륭한 선교사들을 포함하여 교회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나이가 있으셔도 마음은 청춘이신 분들은 모두 제 말씀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작년 8월 21일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일본의 세 번째 성전인 아름다운 삿포로 성전을 헌납하셨습니다. 삿포로 성전은 일본 북쪽의 홋카이도라는 곳에 지어졌습니다. 유타주처럼 홋카이도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개척자들이 정착한 곳입니다. 1876년 명망있는 교육자였던 윌리엄 클라크 박사는 홋카이도로 초청되어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8개월을 거주했지만 그의 기독교 정신은 그가 가르치던 젊은 비기독교 학생들의 마음에 오래 지속되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클라크 박사가 떠나기 전에 학생들에게 전한 작별의 메시지는 그의 동상과 더불어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가져라. 그가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가지라는 명령은 오늘날의 후기 성도들이 매일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품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품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업에 정진할 동기를 부여받고 온 마음을 집중하며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품는다는 것은 공적인 명예를 얻는 것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품는 것은 우리가 속한 와드와 지부에서 불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충실하고도 부지런하게 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 세계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포부를 품은 훌륭한 예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와 저는 일본 나고야 선교부에서 봉사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들 중 코안 장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코안 장로는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를 잃은 분이었습니다. 그가 선교부로 오고 나서 몇 주 후 저는 그의 동반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코안 장로가 자전거를 타는 중에 그의 의족이 망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의족 수리점에 데리고 갔고 치료실에서 저는 그의 의족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얼마나 교통을 겪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족은 수리되었고 그는 그의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서 그의 의족은 계속해서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지역의료 고문은 코안 장로가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임무를 맡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 조언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코안 장로는 훌륭한 선교사였고 이곳 선교부에서 봉사하려는 강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안 장로는 조금씩 그의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안 장로가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봉사하도록 조정하라는 조언을 재차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상황을 깊이 숙고했습니다. 저는 코안 장로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고 이 문제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코안 장로가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임무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한 후 제 결정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흔히 끼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코안 장로님, 지금 당장 대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진실한 기도로 제 제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겸손하게 제 조언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마지막 접견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코안 장로님, 선교사 추천서를 보낼 때 자전거를 타지 않는 선교부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자전거를 타야만 하는 일본 나고야 선교부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스테이크 회장님께 말씀하셨었나요? 저는 그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체육관에 가서 제 몸을 단련하여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접견을 마치기 전에 그는 제게 눈물을 흘리면서 물었습니다. 야마시타 회장님, 제가 왜 일본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제가 왜 이곳으로 오게 된 걸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코안 장로님, 저는 장로님이 왜 이곳으로 왔는지 압니다. 장로님은 저를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저는 장로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훌륭한 젊은이들과 함께 봉사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을 알게 된 것은 제게 축복입니다. 코안 장로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고 이동할 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선교부로 다시 부름을 받았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코안 장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봉사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장로 및 자매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전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신 큰 포부에 감사드립니다. 몰몬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품은 자들의 많은 기사가 담겨 있습니다. 엘마 1세는 어려서 교회와 그 회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극적인 마음의 변화를 겪었고 훌륭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인도를 구했고 함께 봉사하면서 그의 동반자들에게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하셨고 그는 마주하는 시련들을 극복했습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 힐라멘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그 시련과 그 공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 제 둘째 아들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교회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그는 삶을 변화하고 싶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 및 교회 회원들의 사랑과 기도와 도움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염린과 은혜를 통해 그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후로 워싱턴 시애틀 선교부에서 봉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심한 좌절감을 겪었습니다. 첫 3개월 동안은 매일 밤마다 화장실로 가서 울곤 했습니다. 코안 장로 마찬가지로 그는 알기 원했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왔을까요? 그가 1년 정도 봉사했을 때 우리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고 그것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낍니다. 저는 고대 선지자들처럼 되고자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과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는 엘마가 느꼈던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기이한 빛을 내가 보았던고 참으로 내 영혼은 내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찼느니라. 삶에서 우리는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가진다면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속주께서는 궁극적인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가진 거룩한 사명을 이해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그분의 훌륭한 모범을 다시 기억해 보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충실하게 봉사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숭고하게 견디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인내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맺은 성약의 길에서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격정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헌신하고 봉사하려는 소망 또는 포부를 가지고 있음을 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이 모임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선교사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권 모임이 온 세계에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전임 선교사들은 아주 아름다운 훌륭한 젊은이들입니다. 자, 이 신권 모임이 이곳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부터 컨퍼런스 센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형제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전국으로 방송되는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 방송이 이곳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그 후 곧바로 연차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이신 12사도 정원의 데일린 H. 옥스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이스라엘 시온 군대를 부르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앨런 D. 헤이니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지상에서의 성역이 끝나갈 때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기독교인은 만민에게 복음을 나누라는 이 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우기 성도는 누구보다 이 위대한 책임에 대한 각오가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녀를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날에 그들 모두를 축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식과 권능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이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과 메시지를 나눔으로써 그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이것은 후기 성도가 되는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즐거운 특권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영원한 진리를 나누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복음을 나누는 방법 중에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TV, 인터넷, 소셜미디어 채널이 있고 또 회복된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귀중한 메시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교회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수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많은 자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에 회복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이 임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완수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스테이크나 나라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생긴 단위 조직부터 가장 오래된 곳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문화권에서부터 종교를 점점 더 적대시하는 문화권이나 국가까지 모든 곳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나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등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모든 회원의 도움이 필요하고 모든 회원이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회복된 복음을 나누려면 할 일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선교사업에 회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개종과 활동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원과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여 영혼들을 그분께로 데려와야 할 때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나누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으로 행할 때 우리의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회복된 복음을 나누는 일은 기독교인으로서 평생토록 지니는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쿠엔티넬 쿡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업은 가끔 누르는 피아노의 88개 건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결심과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선교사업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쉬지 않고 연주해야 하는 강렬한 선율의 주요 화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회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거나 일하든지 복음을 나누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 모두를 해야 합니다. 첫째, 구원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겠다는 소망을 갖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노력은 소망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자신부터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충실하고 순종적인 회원은 회복된 복음의 진리와 가치를 가장 설득력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충실한 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나누는 이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려 할 때 성신이 항상 그들 곁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 각자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영감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해야 합니다. 영감을 간구하는 이런 기도는 경전에서 진정한 의도 또는 마음의 뜻을 다함이라고 일컬은 것과 같은 굳은 다짐이 있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감에 따라 행하겠다는 결심을 품고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에 관해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그에 따르겠다고 약속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회복된 복음에 더 많은 진리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준비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자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영감을 간구하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로서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과 가족에게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M.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권고를 하셨는데 저도 그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선한 목자십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회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었을 많은 이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개인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선교사업을 할 기회를 찾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을 보일 때 찾아오는 이런 기회는 강압이나 조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됨을 압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 영원토록 중요한 사랑의 사업에서 인도와 영감과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성공적으로 복음을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진정으로 도우려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권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칠 준비가 되었을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울 준비가 되었을 때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회복된 교회의 추가된 중요한 교리적 가르침 같은 것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교리가 아니라 그 교리가 가져다주는 결과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우리 삶에 가져온 결과를 보거나 경험하게 되면 영을 느끼게 되고 교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또한 행복을 더 추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 하거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자 할 때도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더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심히 탐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또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평의회, 정원회, 상호부조회에서 이 주제로 토론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 더 배워보지 않겠냐고 권유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대해 더 배워보라고 권유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개종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개종한 다음에야 오는 것이지 그보다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도 구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합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소개하고자 할 때 그 개인에 대한 진실하고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를 함께 도와주려고 노력하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돌보아주거나 다른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복음을 나누려는 우리의 노력은 친구나 동료에 국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브라질 올림픽 때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후기성도 택시기사가 차에 7개 국어로 된 몰몬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승객 중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택시기사는 자신을 선교 택시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리우데자네이루 도로는 제 선교 임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원 선교사로서 인상적인 경험을 쌓아온 클레이튼 M. 크리스테슨 형제님은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친분관계와 그리고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될 가능성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다섯 번째, 와드 감독단은 특별한 성찬식을 계획하여 회원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와드 회원들은 이런 모임이 흥미를 유발하고 교회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로 잘 계획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것이므로 모임에 지인들을 데리고 오기가 덜 꺼려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다른 기회도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여름 저는 한 신회원에게서 행복한 편지를 받았는데 그 자매님은 자신이 아팠을 때 오래된 학교 친구가 병문안 전화를 하면서 회복된 복음에 대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자신을 표현하던 방식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 몇 달간 선교사들과 공부하고 나서 저는 침례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나아질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우리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니파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묘사하면서 몰몬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성역을 베푸시고 그들의 혀를 풀어주심에 그들로 말할 수 있게 하셨더라.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문자 보내는 엄지손가락을 풀어주심에 그들로 말을 할 수 있게 하셨더라 라고요. 청소년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복음을 나누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회원 선교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구주의 회복된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계심과 생활에서 복음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다른 사람과 그것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회복된 복음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분의 속죄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과 불멸에 이를 때까지 견딜 힘을 줍니다.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 아래 그분이 주신 가장 위대한 은사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주여 Our beloved Father in heaven.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영광과 이런 것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견자, 선지자, 계시자에 대해 감사드리고, 특별히 저희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린 그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지금 복음이 완전히 회복된 이 지상의 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조셉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대변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몰몬경의 진실함에 대해 간증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과 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오늘 이후로 더 잘 실천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더욱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찾고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의 진정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 곁에 서 있게 될 그날을 고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 186차 반년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이 말씀했으며, 본 모임의 음악은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선교사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